할렐루야,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는 지금 스바냐를 어제까지 하고 소선지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 구분은 큰 이유가 없고 책의 분량에 따라서 양이 많은 걸 대선지서라고 하고 양이 적은 걸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뭐 사람이 중요해서 덜 중요해서 이런 기준은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나훔서는 일곱 번째 소선지서가 됩니다. 우선 늘 첫 시간은 서론격이기 때문에 서론은 하나의 문과 같죠. 문을 잘 열어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을 잘 못 열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서론 시간에 우선 이 나훔, 또 어떤 70인이나 벌게이트 번역에는 나움 이렇게 돼 있는데 나훔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책 이름이 나훔인가? 1장 1절에 그 이유를 잘 설명했죠. 이 책의 저자가 나훔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 책의 이름은 나훔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나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나훔, 뜻밖에도 위로의 사람,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참 좋죠? 나훔. 그런데 오늘 앞부분만 읽어봐도 전혀 그 위로의 내용이 없어요, 그죠? 멸망시킨다 그러고, 진노, 분노, 질투,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위로의 글들이 될 수 있을까? 항상 하나님의 그 맹렬한 분노, 진노, 그리고 이런 심판은 반드시 그 자체가 목적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회복, 소망, 위로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하나님의 제재 수단이었다고 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나훔은 그 시대적 배경이 좀 복잡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어려울 것도 없는데,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입니다. 바로 이 나훔 선지자는 그 아수르에게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심판을.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보통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인 유다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와 경고를 날렸던 것이 흔한 우리의 기억인데, 나훔 선지자는 유독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름을 하필 그렇게 지었을까요? 여기에는 상대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는 어떤 상대가 있겠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 심판과 경고와 맹렬한 분노를 담은 이 글들이 그 상대 쪽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위로. 너무 시간이 일러서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 이제 두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두 아이가. 근데 이 A라는 아이가 B라는 아이를 매일 괴롭혀요. 뺏어가고. A라는 아이가. B라는 아이는 뭐 체격도 작고 싸움도 못하고 꼭 저 같은가 봐요. 그런데 이제 어떤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이 A라는 괴롭히던 아이한테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 한 번만 얘 손대면 넌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얘가 겁을 팍 먹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면 이 A라는 아이한테 대한 경고는 누구한테 위로가 될까요?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얘가 이제 나 안 괴롭히겠구나. 이제 돈도 안 뺏고 손도 안 되겠구나.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 그럼 이 위로는 결국 누구에게 대한 위로인가 하면, 방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누굽니까? 유다만 남았어요. 유다는 지금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 순서인데 맞을 때보다도 맞기 전에 더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에서 다 맞아봤지만 앞에 엉덩이를 걸레자루로 퍽퍽 맞고 있는 거를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면서 그 느끼는 공포감이라는 건 다 느껴보셨죠?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참 많이 맞았거든요. 저만 맞은 게 아니고 이 단체 빠따라고 있어요. 항상 그 교실 앞에는 걸레자루를 물에 담가놔요. 애들이 하도 극성 맞으니까. 그러면 꼭 잘못한 애만 맞는 게 아니고 1번서부터 다 맞습니다. 그때 그 맞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릴 때 그 맷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아주 그냥 찌릿찌릿하게 느껴져 오는 그 공포감. 지금 유다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수로에게. 그런데 이 경고가 사실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 글이 쓰여지던 시점에서 약 100년 전에 일찍이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경고를 했죠.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요나서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성에 보내어 하나님의 경고를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죠. 이 역사의 기록물들을 보면요, 포악한 나라가 역대 참 많았지만 아수르만한 나라가 없어요. 참 모진 행동을 많이 했어요. 주변 국가에다가 처참하게 학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수르 하면은 치를 떨어요. 어이, 끔찍한 놈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차례 일걸 예측해서 기다리는 이제 남은 자에 해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매일 머리가, 모골이 삐죽삐죽한 겁니다. 언제 오려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는 위로요, 이쪽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근데 100여 년 전에는 요나가 이 역할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요나서를 오래전에 한번 다루긴 했지만 요나서의 스케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요나가 그 엄청난 니느웨 대제국의 수도를 그냥 휙 돌아다니면서 뭐 시간도 오래 안 걸렸어요. 그리고 무슨 복음을 전한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있다가 너희들은 망한다. 그게 무슨 전도예요? 요나의 말은 간단해요. 너희들은 곧 망할 것이다. 돌아오지 않으면. 그런데 그 요나의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듣고도 짐승들까지 막 금식을 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멸망이 100여 년 유보된 겁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나훔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런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요나서의 속편이다. 왜?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요나 때는 들었어요.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고 사람이 안 먹으니 자연이 따라 굶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성경에는 짐승들까지 다 굶겼어요. 얼마나 철저히 회개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100년이 흐른 끝에 그 어간의 북이스라엘은 처절하게 진멸이 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다 나라가 거덜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너무 악해요. 그 악한 그 정황을 우리 나훔서 짧으니까 어느 정도 악한가 하면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서부터. 이것이 이제 경고를 받아야 됐던, 심판을 받아야 됐던 중요한 핵심 내용들인데,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3절 다 같이 시작.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네.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죠. 3장 18절.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자, 이게 사실 아수르에 대한 마지막 평가 겸 결론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많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아수르 멸망만큼 구체적으로 기록된 성경도 드물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악한 역사를 만들어냈는가를 이렇게 신랄하고 적나라하게 기록한 기록도 드물어요. 그만큼 아수르는 주변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는 섬뜩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금부터 손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나훔 선지자의 경고대로 아수르는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대로 이 예언이 성취가 돼요. 자,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완성된 성취의 기록을 성경이라는 글로 오늘 또 만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 본론과는 상관없이 굵은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됩니다. 뭘까요? 성경에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경고와 위로와 복된 메시지를 포함해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가고 있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백 년의 역사가 지나고 심지어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셔서 그 언약은 어떻게 되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가 그 예언의 성취를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지금 만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온 선지자의 서론 시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앗수르의 시퍼런 위협으로부터 유다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너희들이 형제 국가의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 같은 재난은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위로하는 거죠. 이 시대적으로 유다는 사실상 남은 자들이에요. 자, 우리 이제 결론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경고라는 말은 무거운 짐이란 뜻입니다. 그 무게가 엄청나다 그 말이에요. 또는 소리를 높이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 왜 이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한 주제나 중요한 대목이 이르면 우리가 볼륨을 확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훔서는 특별히 성경 전체 맥락에서 하나의 그 경고음이에요. 갑자기 성경이 이렇게 쭉 가다가 확 튀죠, 소리가. 경고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훔서를 오늘 이 시대에 읽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도 되고 한켠의 위로의 메시지도 되는데 이 두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고의 말씀이라.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모를 지명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엘고스입니다. 학자들마다 뭐 크게는 세 가지 설이 있는데 결론은 하나님밖에 모른다. 이게 어딘지 정확치 않아요. 혹자는 갈릴리 어느 주변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 이라크, 오늘날 이라크 쪽에 어느 지역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설이 분분하지만 정확히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 표현 자체가 워낙 오래된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 근거나 출처를 찾기에는 조금 난해합니다.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대한 중요한 동기를 봐야 돼요. 이것이 어쩌면 나훔서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은 첫째, 2절에 보니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이 질투라는 말이 뭘까요? 그냥 그 영어로는 그 jealous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질투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선교의 여행 속에 정확한 같은 개념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머물다가 그 어마어마하게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세워진 신전에다 대놓고 사람들이 제물을 갖다 바치고 분향하는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분노하여 또는 노하여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분노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질투가 바울의 영혼 속에 밀어넣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바울이 품은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그럼 하나님이 뭘, 어떻게 질투를 하신 걸까요? 당연히 이 백성들, 그것이 서로 이방인이었을지라도 보편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와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혀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영광을 지금 누구에게 갖다 바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수공물에다가 경배하고 갖다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질투! 나의 피조물들이 나한테 돌려야 될 경배와 영광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수공물에다가 운명을 걸고 복을 빌고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질투의 마음이 복음을 가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어떻게 됐다는 거죠? 밀어 넣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노하여 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이입된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이입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질투라는 개념은 이 유대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고 특별히 이방인들도 누구의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 3장에서 몇 절 읽어보면 반대로 마술의 음란한 행위를 행하고 그 절정의 꽃이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질투를 넘어서 분노를 담아내어 그 진노를 이제 벌하시겠다고 말이에요. 이 앗수르 백성들을. 특별히 이 앗수르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을 짓밟은 백성이면서 이제 남은 유다를 벌벌 떨게 하고 있는 그런 원인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 칼을 빼어들어서 처단하시고 그걸 성취해내세요. 그 기록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분이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런 기도를 같이 이 아침에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 한반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망하고 흥하는 것은 주의 손에 있고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 없이 어떤 흉폭한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 없이 준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신원할 수밖에 없죠? 예, 하나님께 조국의 운명과 특별히 세계의 이 평화로운 질서를 위해서 너무 큰 담론인 것 같지만 개인적인 기도나 국제 정세에 관한 기도나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 기도를 이 세계 경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 또 새날 주셨는데 하루 속에 이루어질 모든 소소한 일들을 주님 앞에 구하다 일어서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수르의 멸망을 경고하시면서 나훔 선지자를 들어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안위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함이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